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정말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은 누구든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런 사건이 먼 미래에 아니면 한참 후에 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린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너무나 우리 인간 전체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였고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앞장섰으며 그의 대부분이 타국에 가서 당신의 목숨을 드리는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것을 바라보며 뛰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흠도 또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사실은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에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내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한 100여 개국의 제자들과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같이 이루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동참하고자 하는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찾으면서 전달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더 깊은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복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그 구절의 헬라어 번역이나 그 다음에 영어 번역 보면 상당수의 번역이 더 굿뉴스가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출발된 가장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와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으로 세 직분자였던 모습으로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메시아의 계속 예표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세하게 보면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은 이 세 직분자에 대한 얘기로 거의 점철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왕에 대한 얘기, 또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 모세오경은 그의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세직 분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겠습니까? 왜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선과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왔고 또 모든 고통이 왔고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은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지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쓴 이유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고 왕 대신 메시아께서 사단을 이기실 것이고 우리를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선지자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언이 메시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며 그 메시아는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매일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으며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이 나며 하나님을 만난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맬 수 없는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를 계속 대망해왔습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여셨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면서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로 오셨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과 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먼저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이죠. 뭘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시종일관 특별히 사도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를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걸 늘 심중에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또 동일하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 가운데 나왔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하게 어찌하든지 사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데 당신의 사역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당신의 사역을 이런 각도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요한은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빛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은 사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 이 책을 쓴 이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다 쓴 이유가 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한 이유가 그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사역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딴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도무지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 가운데 치명적인 어떤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무지 그것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피값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악의 손아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의 문제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이요. 트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그를 믿으면 영혼을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는 성령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로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가장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이 뭔지를 설명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했었습니다. 그 요한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이 영접이 오늘날은 영접 기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영접과 영접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끝내셨다고 믿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그가 모두 감당하셨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사람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영혼이 목마르지도 않고 영혼이 추리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그렇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 5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20년 이상 세계복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 중에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폐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겨우 견뎌낼 뿐이지 세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믿는 자가 자기 힘으로 정확하게 교회 다니는 자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한계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실체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건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에서 건지셨는데 완전히 건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가 나를 건지셨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인생에 옛사람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혈육을 입고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데 언급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냐?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제1순위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내려놓는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놔야지, 결단하고 또 내려놔야지,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좋은 병사 같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우리도 이제 군인의 생활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은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고 오직 전쟁, 나라 지키는 것만 신경 쓰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놓아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경 최선을 다하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너무 최선을 다해서 돕되 자녀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직장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얽매이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찢기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안위와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겨우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비교하자면 그 엄청난 핵폭탄 같은 그 큰 폭탄을 바퀴벌레 잡는 데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에요. 엄청난 복음을 겨우 자기의 어떤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서 응답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마치 이 신앙이 올바른 양 간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는 저것이 올바르다고 믿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느냐? 자기 인생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계속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줄 알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배경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존재했던 인물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 늘 마음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저는 예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한 믿음은 무슨 것이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없다. 믿음을 보겠냐?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말 듣고 확인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가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